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작년도 이제 3월 둘째 주일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후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호세아서 다음 책인 선지서 요엘서를 우리 오늘 이제 펼치게 되었네요. 요엘서를 포함해서 이제 11권의 짧은 이 선지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11권을 전부 다 이제 한 권씩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이 덜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의 큰숲 보기라는 그런 맥락에 이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우리 이렇게 또 호세아서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선지서에 참으로 그 강렬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 강렬한 메시지를 한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것이죠. 백성들이 죄와 타락 속에 깊이 신음하고요. 또 고난과 재앙이 많이 닥치고요. 그 다음에 또 갈등과 알력이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 이런 그 크고 작은 관계들이죠. 그 속에서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좋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울함을 가지고, 그냥 왜안 되지? 삶이 이렇게 안 되지? 세상이 왜이 모양이지?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강렬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과 의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가지셨던 그 피조계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목적, 의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이 주님께만 있었는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무슨 다스림을 말합니까? 사랑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니까요. 힘으로 막 제압하면서 막 조종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몰고 가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몰아붙이기 하지 않고, 항상 사랑의 권세를 잘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상대가 되는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동참하기를 기꺼이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가 받아주시고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권세를 우리도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잘 회복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권세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죠. 자,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종종 말씀을 드리죠. 주님이 주신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꾸고 잘 지키라고요. 아바드와 샤마르 잘 해라. 그런 말씀이셨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질 못했죠. 누구의 유혹 때문에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냥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자신의 소명에 이제 실패한 면이 아주 이 태초에 초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과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누려라. 또 주님께서 주신 짝이 있었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꼭 뭐 아내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공동체 식구들 또 이 지역사회 식구들 또 더 넓게는 이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잘 누려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의도이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에덴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도 있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눈치채시는 분들은 아마 다 마음으로 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의 깊은 임재,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합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 바로 이것이 또한 창조의 회복에, 목적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심을 차지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다 너무나 이제 그 답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떻게 창조의 회복을 이루십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좀 너무 막연하시기도 하고 추상적이실 수 있고 또 자신만의 생각들로 또 이렇게 번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그 저작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큰 이스라엘 역사 중에 큰 사건들이 이제 몇 개 굵직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엘서는 훨씬 그 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쓴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근데 팽팽해서 정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 하면 그 본문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은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받던 시기였구나. 근데 자연재해로부터 시작을 해요. 메뚜기 떼가 큰 피해를 이제 입게 했는데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한 그 국가 간의 일들 중에서는 다른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넘나보고 쉽게 보고요. 그리고 침입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약탈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세상에 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아직도 뭐 굉장하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그 1년 동안에도 뭐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허리케인도 있었고요. 홍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앙이 많았습니다. 지진도 있고요. 그런데 또 겨울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한파, 폭설 뭐 말도 못하죠. 러시아 어느 한 곳에서는 영하 마이너스 섭씨로 익숙하지 않아서 말도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45도 6부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이렇게 확 공중에 뿌릴 때 그게 그냥 그대로 쭉 얼어서 붙는데요. 그 정도로 춥답니다. 그런데 전염병, 기후, 또 이런 자연재앙이 같이 닥치면 삶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메뚜기 떼가 그처럼 그들의 그 삶의 생존을 크게 위협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표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만큼 많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대단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식이었던 밀, 뭐 보리, 성경에 다 나오는 그 언어들입니다. 밭의 곡식들, 포도나무, 또 무화과, 종려, 사과나무, 뭐 석류나무 다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죠. 온 세계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그냥 많은 산업도 정지가 되고 교육도 또 많은 피해를 입고 문화생활은 뭐 거의 다치다시피 망하게 되고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재해를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뭐 이런 일을 갖다 주관하십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손에 쥐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뭐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만약에 그냥 재앙이 그 가지고 있는 성격과 속성대로 그냥 그대로 뻗쳐나가게 되면은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아마 지구촌은 벌써 이미 몇 번을 문을 닫아도 닫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시탐탐 그 자기들을 노리고 침범하고 약탈하는 그 주변 민족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메뚜기 그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춰서 뭐 제물을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한 폐해가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메뚜기 떼들을 슬쩍 주변 그 침입하는 국가들의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북쪽에서 온 메뚜기 떼들 누구냐면 이게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면 아예 딱 지명을, 그 국가명을 지목을 하세요. 두로, 시돈, 블레셋.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애굽. 애굽은 사실은 출애굽 시대는 훨씬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이렇게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말할 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또 에돔까지 또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의 심판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메뚜기 떼들 같은 이런 민족들을 내가 분명하게 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 저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이방을 향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들의 그 삶 속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사건을 활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이제 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손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회개입니다. 회개. 요엘서에는 회개, 뭐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회개에 대한 촉구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제가 우리 현대 교회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 영성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들을 제가 소개를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그리고 희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회개인데 아주 부분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정말 그 정확한 의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몸의 방향을 뭐 이렇게 틀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방향, 결단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내려드려라.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을 내 삶이 또 나의 마음이 향했으면 그 향한 방향성에 맞게 행동해라. 합당한 행동을 하라. 지금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침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복음서의 침례 요한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온 말 중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하는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선지자 요엘도 백성들에게 주었던 강력한 권면이 바로 이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좀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냥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상태가 그냥 뭐 어떻게 가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그 정말 너무나도 그 지나친 낙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해도 편한 줄 모르고 안 편한데도 편한 줄 알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당하는 고통만 알아요. 뭐가 필요한 게 없으면 그 불편한 고통만 알아요. 그게 아니라 심령의 고통을 같이 느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자. 그 바로 그 말이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올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또 많이 언급을 하세요. 곡식, 포도주, 올리브, 또 풀이 무성하고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들짐승은 서로 잡아먹힐까봐 그게 지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에게도 서로 먹힐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로 풍성해지고 가을비와 봄비가 정말 적절하게 내려지고 땅의 곡식과 열매와 또 기름이 넘칠 것을 약속하세요. 황폐해진 그들의 땅이 2장 3절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을 다시 부요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에덴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에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죠. 그죠? 식물과 나무와 물과 그죠? 그리고 비가 또 충분했고 물이 충분했습니다. 또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뭐 말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새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는데 왜 또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닌가벼?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차원으로 내팽개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아 주님이 얼마나 진심이 강렬하시면 이 말씀을 또 하실까? 내가 지금 덜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아 내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해했다라고 믿었는데 아, 아닌가 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거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진짜 주님의 진심은 몰라요.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진심은 이것이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말 다시 듣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새기고 다시 그 말씀 때문에 새긴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바뀔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뛰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7절의 말씀, 2장 27절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정말 진실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도록 힘을 얻도록 가능해지게 하는 말씀, 그 역사,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2장 28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회개할 때 일어나는 주님의 큰 역사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사람 모두에게. 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주인이시라면 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다는 걸까요? 왜 그 조건을 달고서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의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혼동스러워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되면 무조건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어야지 왜 혼동 왜 회개를 하는 조건이 달려 있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들을 잘 포장해서 우리 앞에 딱 갖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함께 딱 갖다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앞에 딱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 내 앞에 딱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선물의 포장을 풀어야죠. 그 선물의 포장을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과 인격적인 태도가 내게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적어도 누구인지는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인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선물만 달랑 받고 그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물보다도 선물의 주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딱 맞추면 그 사랑의 선물의 포장이 잘 풀려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의 효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나의 안목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잘 사랑의 효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그 방향에 내가 합당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선물들이 풀리게 하신다라는 조건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같이 그렇게 막대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그 진주를 봅니다. 보면서도 밟아요. 소중하게 여기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면 그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지 않고요. 딱 주시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발견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식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하거나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을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잘 보존되게 하시면서 인간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셔서 회개하는 자는 곧바로 즉시 0.0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하는, 발생하는 바로 그런 일이 축복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포장이 딱 회개함으로써 내 삶에서 풀어지면 어떤 축복의 진가를 맛보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지만 그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은 뭐 예언이 따로 있고 꿈이 따로 있고 환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영 저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렇게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영적인 그 진보 한치를 이룰 수가 없고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집에 주님의 영이 임하셨나?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예언을 하나 안 하나. 우리 집안에 어른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꿈을 꾸셨을까? 그것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만나면 환상 봤어요? 환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달을 보려면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견월망지. 이 표현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들, 어른들, 젊은이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새롭고 큰 일을 그 현장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언을 한다는 건 대언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언을 하려면 뭔가를 봐야지 되잖아요. 에스겔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말하는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봐야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건 보는 거잖아요. 또 환상을 본다. 그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무엇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의 태초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당신의 그 에너지와 또 존재를 퍼부으시면서 영을 주시는 거니까요. 존재를 퍼부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삶의 힘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힘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을 얻으면 그냥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와 긍정적으로 보고 뛰어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고 대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그 결단이 세워지게 돼요. 주저앉고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손과 발목에 힘을 잃고 그렇게 누워있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도 굉장히 새 일에 대한 사모함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새 일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6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엘서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정말 그 힘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장하신다니까 또 주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기후변화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 있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주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들 생각도 못했던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오늘날 그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메시지, 또 선지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의 정점을 찍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끝까지 읽어봐도 백성들이 회개했는지, 주님께 돌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요. 왜 보고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몫으로 완전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하며 나에게 돌아온 자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당신의 영과 함께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보고 기뻐하게 하신다. 생명의 축복의 힘을 얻게 하신다. 라는 약속을 누차, 재차, 강조, 또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렇게 알량한 보고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몰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거기서 딱 피어리어드를 찍는 것입니다. 피어리어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느낌표 찍는 것입니다. 느낌표 찍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이 새 일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획하셨고 또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모든 것을 붓고 계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러한 새 일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열정이 넘치는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선지자의 마음을 보고 배워서 정말 큰 생명의 힘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이 정말 주저앉아 있고 또 백신이 나와서 좀 희망을 갖는다라고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우환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일쑤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의 현장을 목도하면 정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또 소명의 기간들이 얼마나 기꺼이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또 깨닫고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